우리 찬양대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저희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찬양대가 잘안 보이십니까? 작년 초에는 석 줄이 별로 꽉 차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회와 찬양대가 많이 발전해서 네 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찬양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한줄더 늘어나면 갈 데는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안 이야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 집 이야기 하나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집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시는 대로 의식주로 이루어집니다. 입을 옷이 있어야 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고,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품성의 옷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 먹어야 합니다. 이 신앙은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것은 우리의 집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목돈이 가장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입니다.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자기 집을 가지고 살든지 집에 많은 목돈이 일시에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리를 하고 증축을 하기도 하고 개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집을 지은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몇년 됐습니까? 한 20여 년? 25년. 상당히 오래된 낡은 집입니다. 지금 우리 집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층에 한 20년 가까이 새들어 있던 이 서종원 화폐가 올해 5월 중순에 이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5층 전관을 우리 교회가 다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화폐 이사와 함께 이 개축과 수리를 위해서 2001년 11월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화폐가 이전한 후에 수리까지 염두에 두고 헌금을 했습니다. 6억을 목표로 해서 헌금을 했고 거의 6억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조금 덜 들어온 분도 있지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겨운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셨고 그 약정 금액이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거의 전액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몇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 2층 화폐 사무실 나가면 수리만 생각을 했는데 난방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또 기타 여러 부분에 살다 보니까 개축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 대로변에서 아주 훤하게 보이는 이 교회가 외벽이 얼마나 정말 지저분하고 낡고 헐어있는지 밖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옷도 갈아입어야 될 만큼 절실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거의 일주일이면 세 번, 네 번씩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아늑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우리 집처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수리가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 집안 이야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나 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전혀 그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벼르고 별러서 그냥 몇 년 만에 갔더니 딱 그날 헌금 얘기를 해가지고 입맛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식구 이야기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약정 헌금이 모두 다 헌금이 되면 이제 합회가 나갈 때 우리가 1억 5천을 지불을 하고 이제 절반은 이미 지불했습니다만 그리고 남는 돈이 한 7천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재수리를 하고 난방을 새로 하고 1층도 좀 손을 보고 본당도 좀 손을 보고 4층, 5층 다 손을 볼 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문가가 와서 뭐 정확한 견적 내진 않았지만 대충 이 교회가 한 20년, 향후 한 20년을 바라보고 제대로 모양을 갖추자면 한 5, 6억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산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확한 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공식적인 헌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인 협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저 대충 그저 형편되는 대로 조금 고치고 들어가면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뭐 고치고 헌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말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헌금할 때에 목표를 개인별로 3개월 수입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목표대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작정할 때 혹시 그 당시 형편상 3개월 수입에 해당하는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한번 채워서 헌금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대로 혹은 목표 이상 되었지만 조금 더 헌신할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또 혹시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 교회를 새로 단장하고 개축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변모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서 모아지는 만큼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기한은 지금부터 8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혹시 그 기한이 조금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종이 쪽지에다가 얼마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도중에 다시 이 헌금을 어떻게 하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도에 따라서 이 교회의 장래의 모양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두 절 보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도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많은 백성들의 헌신함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 집 한 20년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단장하는 이 사업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은 곧 없어지지만 우리의 집에다 투자한 것은 오랜 세월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쁨과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집안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지문 채취. 2주일 전에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보람되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 결론의 이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을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그리고 인간을 죄악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단 그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의 역사가 바로 세계사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본성을 충동해서 점점 더 깊이 사람을 죄악과 파멸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도 사단도 강요할 수 없고 결국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핵심적인 방법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언제나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준비하도록 권고하십니다. 이런 예고 없이, 예언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혹은 사탄의 영의 생각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가 말한 예언들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이 여기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너희에게 일러줌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으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주 난해하고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자주 들으셨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저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이 저가 누군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별도의 또 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다음 안식일은 사경의 기간이고 그 다음 안식일 제 설교 시간에 짐승의 표를 별도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안식일에 한번 다시 펼쳐서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 또 사고들, 전쟁,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은 대체로 종교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온 세상을 불안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 테러라고 하는 것도 그 내막은 종교적 이념의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계 역사의 큰 사건들은 대체로 이 종교적 충돌과 대립과 이념의 분쟁 때문에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습니다. 종교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면, 인류 거의 초기 역사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라 올라갔습니다. 예배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기성, 실세로, 힘으로 존재하고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새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 그들의 제자들을 아주 몹시 박해하고 경멸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더큰 세력이, 더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양상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종교적 강자가 종교적 약자를 박해한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개척할 당시에 개신교회가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인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초래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역사 이래로 종교적 강자가 종교적 약자를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시점에서 언제나 강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고 절대로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종교라면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교 자체를 거부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질병과 오염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이제 투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많은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 이상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생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닷물이 어디가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죽은 생선들이 하얗게 떠올라옵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살던 그런 어종들도 때로는 죽어서 해변가에 몰려나옵니다. 정말 무엇을 먹어야 안전한지 찾을 길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생활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적절한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적 문제는 참과 거짓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북스럽다고 해서 종교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민족 간에 일반적인 상황, 이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종교적 강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고 강요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북한이라든가 뭐 여러 몇 나라에서 종교적 그 탄압을 하는 나라가 있지만 이 세계 전반적인 흐름과 일반적인 상황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국도 완전히 막혀 있다가 조금씩 풀려나고 있고, 러시아도 풀려나고 있고, 몽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온 세계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절대로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계시록 13장입니다. 어떤 세력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먹고 살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생존의 원리를 이용해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발전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 이한 사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95년 4월 19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1995년 4월 19일. 혹시 이날 생일인 분 있습니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 주의 연방 정부 건물이 폭탄 테러에 의해서 사정없이 부서졌고, 169명이 사망을 했고,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탄 테러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아주 크게 추락되었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이제 감시를 받아야 될 것이다. 사람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될 것인데 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희생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면 내가 개인적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미국 국민의 49%였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테러 방지를 위해서 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30%로 떨어졌습니다. 희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 9월 11일에 그건 아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십니까?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큰 빌딩이 그 세계 무역센터 아주 세계를 대표하는 그 빌딩이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완전히 재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국 국민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대로 테러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테러 분자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이 지구상에서 테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미국은 테러 방지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이 자유를 좀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차 탈 때 카메라가 감시하고 비행기 탈 때 철저하게 짐을 수색하고 하는 이러한 간섭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통제받고 사생활이 감시받는 일에 동의했고 국민들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점점 통제받고 감시받는 일에 익숙해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여기 무인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쳐다보면 기분 나빠요. 그 안에서 그 밀폐된 공간 아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울을 보고 있는지 부부중간에 뭔 대화를 하고 있는지 경비실에 앉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기분 나쁜 사생활 침해하는 이런 문제를 빨리 집어치우라고 얘기 못합니까? 아파트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도둑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이 아파트에 침입해 오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다 감시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 때문에 꼼짝없이 사생활이 감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자기 국민,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범위를 넘어서 세계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2004년 1월 5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4년 1월 5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하여 지문을 찍게 하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 개인 개인에 대해서 생체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체 정보라고 합니다. 그 톰 리지라고 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국 심사 강화는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테러 전쟁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테러 방지를 위해서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말도 못하게 큰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다녀온 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온 사람이 얼마나 혼잡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 다음 갈아탈 비행기를 놓치고 짐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화물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비행기 뭐 5대, 6대, 7대 분이 막 한꺼번에 그 화물이 쌓여서 내리면은 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대. 다 이렇게 쌓아둬가지고. 한 은행원이, 나이지리아 출신 한 은행원이 이번 조치가 비유럽 인종을 차별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여겨왔던 나라가 경찰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의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브라질의 대학생은 입국 심사관들의 태도가 고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지문을 찍게 하고 사진을 찍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미국의 CNN 방송은 이 조치가 불필요하게 미국 여행을 지연시킬 뿐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자체 방송이. 그리고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테러 분자를 찾아내는 것은 덤불 속에서 바늘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테러범을 찾는 일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감시하는 일에 길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청계천 고가 철거한다고 할 때 불평들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 무모한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막상 다 부시고 뭐 새롭게 해도 지금은 불평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조금 늦기라도 가긴 가는구나. 생각보다는 덜 하구나. 이러고 그냥 다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음주 측정.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아주 귀찮아요. 차가 그냥 늘어서 가지고 아주 귀찮고 불편하지만 이제 뭐 음주 운전 사람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잡아내야지 하고 그냥 참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은 온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길들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온 매매를 못하게 하는 사고 파는 일을 통제하게 될 때에 그것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틀림없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때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인들은 테러 방지라는 명분 하에 통제와 간섭과 감시에 서서히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테러 방지가 명분이 아니라 물자의 공평한 분배라는 명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식량이 모자란다. 이 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 세계인은 공평한 분배를 받아야 된다. 아주 명분은 분명합니다. 타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매매 자체를 통제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하나의 표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당할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첫째 재앙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이 완전히 분리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재앙의 때에 나타납니다. 첫째 재앙이 나타날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재앙이 임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일, 이런 것보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현실과 타협하는 일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하고 쉽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인 손실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던 사람들은 그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진리의 편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에 계시록 13장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선악 간에 지속되어온 싸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 매매하는 일을 가지고 강압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향해서는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신앙으로 길들여 놓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계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그들에게 양식이 공급될 것이고 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 세상의 강요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면 한 순간, 일정한 기간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타협하면.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타협한 사람들은 질재앙이 시작되면 그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잠시 고난과 통제와 위협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냥 대강 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내서 멸망시키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 마지막 방책이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대충 굳이 뭘 그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쪽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선지자 왕 437페이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되풀이해서 주어지는 경고를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의 허영심을 칭찬하고 그들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는 거짓 교사들에게 듣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 날에 안전한 피난처를 얻지 못하고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은 항상 옛 선지자들과 인류의 구주와 그의 사도들이 말씀을 인하여 학대와 핍박을 참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은 당장 편하고 유리하고 유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 타협 때문에 아주 짧은 편리함과 유익함 그것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손실, 영원한 파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조만간 파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타협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 보고 취할 만하면 취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부터 다시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인간적인 안목으로 두렵게 보이는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41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우리를 해하던 자들은 없어질 것이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둡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언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루하루 나의 선택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원칙에 굳게 서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이 표를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